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랜만에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8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유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지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당기는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했지만은 그 힘의 강력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흔들리고 또그 힘의 강력함으로 때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그 말씀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또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세례요한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를 예수님을 찾아온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암시적으로 설명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세례요한의 지금 의심과 세례요한의 실족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다. 나 때문에 요한이 지금 시험에 들었다. 나 때문에 지금 요한이 실족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어지는데요. 구약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은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반역하는 역사를 보여주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리석은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이 반역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나는 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입니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패역하게 살아도 나는 역사 속에 개입해서 마침내 주의 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이 오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있는 이 시대를 종식시키고 그 메시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사상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의 도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감옥에 갇혀있다가 순교당하는데 6개월 정도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계속 바깥에 있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행하시는 사역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행하시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내가 저분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메시아의 가장 중심 사역인 역사를 심판하고 역사를 정화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심판하고 역사를 정화하는 그 일들을 하셔야 요한 입장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건데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릴 건데 이 일을 안 하시니까 부분적으로는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역을 안 하시니까 확신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서 의심하게 되고 마침내 그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졌던 자기의 고정된 관점이 그 자신을 실족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인한 요한의 의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궁금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깊은 갈등, 그리고 감옥에서 깊은 생각 속에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어떤 반복된 구절이 나오면 강조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19절과 20절에 요한이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요한이 얼마만큼 고민했는가를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돼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한이 가졌던 그 고민이 심각했고 그의 의문의 제기가 정말 깊은 고민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절실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측면에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까지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구약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요한이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말라기보다 무엇이 크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받은 바 계시, 메시아에 대해서 받은 바 계시가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요, 예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리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본 유일한 선지자, 직접 눈으로 본 유일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며 그리고 눈으로 직접 메시아를 본 요한마저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약점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은데요. 특별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60장, 61장에 나오는데 이게 고난과 승리의 이야기가 한 평면 위에서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또 구약의 예언자들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 재림의 예언이 나누어지지 않고 막 섞여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산이 무엇인가? 앞산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우리는 이 산을 갈보리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뒷산은 예수님의 재림의 산입니다. 이것을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 강화가 나오는데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라고 예언했을 때에 이들은 앞산 초림의 메시아와 뒷산 재림의 메시아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다 한 통으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는 쪽에서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인지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느끼는 원금도 그렇고요. 화면을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 참 멀리 보면 이 산과 저 산이 그냥 겹쳐져 있는 한 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가 여기에서 저 첫 산을 바라보는 것보다 첫 산에서 두 번째 산의 거리가 훨씬 더 먼데도 여기서 바라보면 같은 산 한 산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인 율법과 선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신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인과 나쁜 놈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정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는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피조물까지 미쳐서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고 독사가 있어도 아이에게 물리지 않는 그래서 자연계까지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적대적 증오가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 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 그 이후에 세상에 완전한 샬롬이 온다는 이 이야기가 예언의 순서가 없어요. 다 있긴 한데 이 예언이 한꺼번에 막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언을 들었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한 개인의 아픔, 한 개인의 슬픔, 한 개인의 그동안의 괴로움들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풀어주시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정말 기대했던 메시아는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 총정리하셔서 이 악한 사람들을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단순히 인간만의 나라가 아니고 피조세계 전체까지 미쳐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찬 그런 평화의 세상, 유토피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한 장면에 겹쳐있는 오버랩된 모습으로 내다보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랍비들 그리고 예수님 세례요한 전까지의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제 BC 7세기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 놨거든요. 그로부터 6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의의 세상, 모든 것을 회복할 이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회복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들 머릿속에 신이 죽는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없던 겁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에 실망했고 실족했습니다. 요한의 실족의 이유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나누어진다는 이 메시지는 누구만 하셨습니까?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의 의미는요, 비로소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드러난 계시입니다.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영어의 미스테리로도 번역이 되고, 시크릿도 번역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어떤 비밀이 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요한까지도 몰랐던 것, 어떤 숨겨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그 초림과 재림의 의미라든지 그것이 또 구약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이 어떤 비밀로 나타났는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그럼 이런 초림과 재림의 하나님의 신비를 전혀 알지 못해서 실족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얘기를 딱 들으시고는 어떻게 요한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그를 다시 붙잡아 주셨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듣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요한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그래도 요한쯤 되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처방전을 딱 드십니다. 근데 처방전 이름이 뭐냐? 딱 보니까 처방전 이름이 두 자인데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어떤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계시가 있고요. 하나는 행위 계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계시입니다.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쓰시는데 요한에게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붙잡아 주시기 위한 처방 중에 하나로 먼저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느냐? 21절에 보니까 행위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재밌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한의 얘기를 전하는데 마침 그때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데요. 표적을 직접 행하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십니다. 마침 그들이 마침 그때에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질문하는 그때에 두 번째 처방을 또 내리십니다. 행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처방은 말씀 계시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떤 행위를 딱 보여주시고는 어? 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있잖아요. 22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승우 형제. 22절에 보면 이 말씀 계시 안에는요. 여러분 세월을 보면 6개의 메시아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개. 근데 이게요. 어떤 말씀을 가져온 것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사야서 61장 1절 이 두 말씀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이 두 말씀을 붙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금방 이 이적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박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도 거기 붙이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을 딱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말씀을 어떻게 붙이셔서 딱 붙이셔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질문을 가져온 요한의 제자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이사야의 성경 구절을 가져오셔서 다시 읽어주셨습니다. 즉 뭡니까? 표적과 그리고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표적과 말씀이었습니다. 이적으로도 그리고 말씀으로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 말씀도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부분적으로 예수님 그 당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론적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은 안 일어났어요. 아직 그때에 이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자연세계도 있잖아요. 이 자연세계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자연세계,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자연세계는요, 그 자연세계의 질서와 그리고 그 피조물로서의 그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죽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죽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왔다 그랬는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조물도 확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피조물도 현재 어떤 상태냐? 우리도 죄인이지만 피조물도 현재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부패와 붕괴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우주 만물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계속 붕괴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락한 피조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게 되었고 인간의 타락으로 계속해서 분기가 진행되어져 가니까 여러분 8장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지 앞에. 그래서 피조물이 고뇌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날 그때까지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그 재림의 영광 가운데 들어설 때 그들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그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피조세계가 이 피조물의 세계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것에 관하여 이 당시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조물의 회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사야서 35장 6절 후반절이죠. 광야가 회복되는 것이다.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이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아이들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뭐 얼음 왕국이 이렇게 얼어져 있다가 갑자기 녹음의 세상이 확 바뀌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그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여러분 이런 세상 어떤 세상이 온냐 얘기하면 피조세계의 동물들도 흉포함과 그리고 포식자의 악한 습성이 사라져서 어린아이와 뱀이 같이 뒹굴고 놀아도 물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사자와 염소가 사이좋게 뒹굴고 놀게 되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이 이것은 생태계까지도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단순히 세상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생태계도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이 그 뒷부분은 예수님 당시에 여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언,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나타난 메시아의 여섯 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인용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것은 성취되었고 어떤 것은 다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읽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표적들과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준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즉 뭡니까? 표적과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믿음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에게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셨는데 처방전은 계시라고 했는데 어떤 계시라고요? 말씀과 표적, 행위와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과 표적으로 자기 백성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믿음의 실족이 막 이루어질 때 그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처방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처방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유효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만 처방전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과 사건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할 일이 없습니까? 일도 만나고 사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뭐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하지만 그런 실족은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실족은 진짜 무서운 실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족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실족이 뭔지 압니까? 제일 무서운 실족. 이게 예수님으로 인한 실족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인한 실족입니다. 일과 환경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확 힘들어져. 이 실족은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실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떤 우리의 현실과 딱 부딪힐 때 우리가 당황해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지만 이 질문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도 시험에 들었지만 우리도 똑같이 시험에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 더 많죠. 왜일까요? 아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벌써 2000년이나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나.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여기 역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수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비극 중에서 가장 최악의 비극은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연거푸 몇십 년의 단위로 거치면서요, 유럽의 크리스찬들,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사상과 가치를 유지해왔던 유럽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로 생각하면서 유럽이 그 이후부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요, 무신론 문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유물론으로 바뀝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어왔고 세상이 있고 이 중간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딪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악들, 잔인함들, 수많은 비극들 앞에서 인간이 요한처럼 고민하다가 요한은 그래도 질문이라도 했는데 2000년을 지났던 수많은 인류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간들이 낙관주의적 견해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잖아요. 산업혁명이 시작되어지고 기계가 발전하고 그리고 그때에 인문주의와 르네상스가 발생하면서 이성과 합리주의에 의해서 인류의 미래는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에 대해서 낙관주의적 전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장밋빛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인류의 과학과 그리고 이성과 문명이 발달했고 함께 동일하게 발달했었어야 하는 인간의 도덕성이 함께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요. 더 깊어진 죄가 오히려 더 무서운 살육기계가 되었고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다 파괴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인류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들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인간은 이성과 과학으로 결코 인간 자신의 삶에 파라다이스가 올 수 없다는 인간 내부의 악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올 수 없다. 절대로 이 세상은 장밋빛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류가 몸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습니다. 저는 아우슈비츠는 안 가봤지만 독일의 다카오에 있는 수용소를 가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신앙을 버립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그들은 버립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고 수많은 아이들과 여자들과 사람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죽여서요. 물에다 끓여서 사람을 비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끓여낸 사람을 썩혀서 비료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이런 잔인한 악마 같은 존재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왜 신은 침묵하는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무슨 신이냐? 야훼가 살아있느냐? 이런 걸 침묵하는 신이 신이냐?
이것에 강한, 이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회의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신이 살아있으면 인류의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아우슈비츠 출신 80%가 신앙을 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우리가 잘 유명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엘리 위젤의 책들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 위젤이 어릴 때, 15살 때, 어릴 때 아우슈비츠로 잡혀가서 가족들이 다 죽고요. 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남아서 이 사람이 이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의 기억을 가지고 이제 글들을 써내기 시작하는데, 엘리 위젤이 쓴 희곡 중에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요. 거기 어떤 얘기, 희곡인데, 유대인 세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폴란드로부터 시작된 유대인 학살을 경험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는 의문을 그 희곡에 담아 놓았는데, 그 희곡에 보면 유대인 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법정을 엽니다. 법정을 여는데, 법정의 그 기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신을 고발합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여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을 고발하고 신에 대해서 막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이게 그 샴고르드의 재판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매트릭스 같은 영화들이 그런 것입니다. 발달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마지막에 파괴가 온다. 지금 뭐 AI라고 합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한계도 이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소위 끝이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소위 기계 문명에 대한 유토피아적 환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 깨졌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여전히 약하고, 인간의 그 죄악은 더 깊어지면서 오히려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악함은 더 끔찍해진다. 그게 1, 2차 세계대전이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요,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거대해질수록 사건은 더 거대하게 터집니다. 옛날에는요,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어도 나룻배에서 한 20명 죽는 겁니다. 지금은 터졌다 하면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이게 대형 사고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경제가 발달했고, 많은 시스템을 갖췄고, 대형 운송수단의 발달로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살게 되었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인간의 악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인간의 부패가 그곳에 진행되면서요, 더 무서운 사망의 비극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핵의 위험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고 오시지 않은 2000년의 이 역사를 인류가 쭉 지나면서요, 뭘 알게 되었냐면, 인간성 악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인간이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인류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께 실망했고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데 한 200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막 떠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가볼까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보았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걸. 그리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믿었냐면,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다시 오는데 자기 생전에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 그분은 곧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이 메시아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뭡니까? 안 오셨죠. 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 안 오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실 것 같습니까? 뭐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예배 드릴 때 정말. 아, 주님이 진짜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정말 그냥 양심적으로. 예? 누가 얘기했지?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더 이상 재림을 기다리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오늘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한 단어도 알고 재림에 대한 개념도 알지만 실제로 그분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재림이 없어도 신앙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사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기다렸다가 안 오셨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2000년이나 걸릴지 모르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것을 알고도 믿는 내가 더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2000년 동안 안 오신 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고 아무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믿을 수 있고 고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이 2000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 제가 그 창고라는 악의 예를 들었는데요. 창고라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역사를 심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시는데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말은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초림과 이 재림의 사이를 견딜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견뎌낼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안에서 계속 견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생과 역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문들이 전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오늘 이곳에 나와서 계속 예배를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은요, 제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뭐 돌을 많이 닦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의 결과다.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게 아니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 개인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너무 많았어요. 그게 아니면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토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의 기간이 마치 초림과 재림의 시간만큼이나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있는데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근대사에는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나왔잖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실족함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에게 취했던 똑같은 방식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뭐였죠?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안 오나 하고는 이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느 날 택배가 왔다고 오는 겁니다. 딱 보니까 그 안에 선물이 있어요. 근데 택배만 온 게 아니에요. 꽃도 같이 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표적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기다림을 포기할쯤 되면 어떤 표적들을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지세요. 그러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돼.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유효하다는 증거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사건들을 한 번씩 일으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다만 아직 가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고 그분이 멀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잘 알다시피 나는 틈틈이 네 곁에 있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표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모든 부분을 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가끔씩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다시 희망과 꿈을 꾸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적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하나님 나라의 조명탄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이제 대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막 침투전들이 들어가서 딱 있다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지금 하면 됩니다 하고 신호탄을 딱 쏘아올립니다. 그러니까 신호탄, 조명탄이 높이 쏘아올라가면 딱 그 신호를 보고 대공습이나 대공격이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곧 온다. 그 약속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적진 속에 포위되어 있잖아요. 적의 포위망 속에서 아 이제 나 혼자 고립돼서 죽는 것인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조명탄을 팍 쏘아올리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적들입니다. 그것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표적만 행하시는가? 아닙니다. 가끔 문자 메시지도 보내십니다. 메일도 보내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또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어주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표적도 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장시켜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직접 썼잖아요. 뭡니까? 성경책이 완성되었죠. 성경책을 주시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라고 번역까지 해주시고. 번역본도 하나만 있습니까? 잘 이해하라고. 개역개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번역본을 주시고, 심지어는 메시지 성경도 주시고. 엄청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모자라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직접 기록하신 저자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자 직감으로 큐티할 때마다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성경을 안 본다. 이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비극은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어서 이게 갈증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집 안에까지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꼭지를 안 틀어서 죽는 사람이 제일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은혜가 이미 수도 꼭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틀면 콸콸 쏟아지는데 트는 믿음이 없어. 이걸 안 트는 거예요. 이걸 안 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가를 겪고 심령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삶을 사는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세례 요한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인 표적과 말씀으로 표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말씀을 확장시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가끔씩 흔들리지, 가끔씩 너무 답답하지, 그러나 표적과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곧 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적과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메시지가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반복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확신, 하나님으로 오는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더 깊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새벽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믿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한수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몇 개가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교회잖아요. 근데 2000년간 교회는 이 표적과 말씀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까지 견디온 겁니다. 교회들이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20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붙들고 그러나 그분은 언젠가 오신다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20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 어쩌면 이틀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졌지? 그것은 시간의 양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시간에 밀리고 있구나. 시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분주해지고 조급해지고 때로는 시간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해집니다. 시간의 양 앞에서 점점 밀려나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의 양적 압력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이 시간을 초월할 때만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역동적 초월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경험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체험하는 순간 2000년은 동일하게 나에게 한나절같이 느껴질 것이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어느 순간 내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와서 내 심장이 다시 뛰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그래,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령 안에서 2000년 동안 자기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계속 행하시고 계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표적과 말씀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2000년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지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2000년이라는 그 캄캄한 어둠의 통로를, 이게 터널인지 아니면 이게 막혀있는 동굴인지 모르고 그냥 촛불 하나를 들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교회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마침에 촛불이 닿습니다. 그리고는 촛불도 닿는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시간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다시 나는 불꽃이 되고 타오르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횃불도 되고 조명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표적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초림과 재림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회복을 주고 그들의 의심과 시적을 고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바로 안 오시고 초림과 재림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까요? 그것이 제가 앞 설교의 내용에 밝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분리시키고 연장시켰을까요? 표적과 말씀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듯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분리되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었든지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앞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림과 재림이 이토록 길어진 간극의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늘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그분의 오심을 200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 견디는 겁니다. 아휴, 좀 빨리 오시지. 빨리 오셔서 저 악한 놈들 다 죽이셔야지. 왜 안 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오래 참는다. 이게 뭐예요? 정말 못 견디겠다. 이제 용서 좀 그만하시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 못 견딤이 우리 안에서 막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속했던 이 사실이 전파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분의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힌트, 단초를 하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 선결되어야 할 사건이 무엇인가? 선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은 천하만국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심판하신 일을 하시지 않겠다. 즉 2000년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또 이 인간이 가지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인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선입견에 의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실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실족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하면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렇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이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이 의문과 이 흔들림과 이 실족의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믿고 바라보고 있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은총과 축복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과 축복의 이름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 쪽에서 이렇게 보면 한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림 두 번째 성호 형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초림과 재림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났고 우리가 이쯤에 있는지 이쯤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초림과 재림을 지나간 우리들에게 그러나 쭉 들어와 이 선안으로 들어와 저와 여러분 이 선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표적과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걷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늦게 오셔도 견딥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실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세 가족들도 계시고요. 이제 막 교회를 다닌 분도 계십니다. 28절 이 말씀에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유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일을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근데 보면 그 뒤에 극히 작은 자, 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사실은 이게 뭐 기독교 교리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에는 정말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을 알고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우리는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초림과 재림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적과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오심이 우리를 생애, 여러분 생애에 오실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 그 후로 천년, 이천년이 더 지나가야 오실지 상관없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의 주님, 요한은 질문했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요한의 질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질문이었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질문이었고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적과 말씀으로 요한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주님은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있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초림과 지림 사이를 걸어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이적과 말씀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수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이적과 그리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